소그룹은 어떤 곳일까? 구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좀 막연하기도 하고 좀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느낌으로 글을 적어봤어요. 그 느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소그룹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느낌이 좀 와닿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번 느낌으로 글을 적어봤어요. 물론 이 내용은요, 내용은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을 요약한 것과 같아요. 들어보세요.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뭐냐. 그것을 좀 명확하게 깨닫을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서먹서먹한 교회 생활이 사랑방의 훈훈한 정으로 이어져 서로의 가슴이 열리는 곳. 한 주간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며 한 공동체임이 느껴지는 곳. 새로 등록한 새댁의 입덧을 안타까워하며 친정엄마의 심정으로 입맛 돋우는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 가슴 답답했던 일들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모두가 내 아픔처럼 기도함으로 위로를 주는 것. 새로 시작한 사업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형통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체험한 은혜를 나도 모르게 간증하며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과 한 가족이 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 선한 일을 위해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진지하게 나누는 것. 연약한 성도와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교회에서 얼굴 보기 힘든 구역 식구들을 놓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듯 사랑으로 기도하고 심방하는 것. 잃어버린 양이 돌아옴을 환영하며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랑이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소그룹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 구역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역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에베소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얘들 식구라고 말하죠. 식구. 식구예요, 식구. 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제가 있습니까? 예, 그러길 바라는데 없는가 보네요. 반응이 별로 없는가 보니까. 여러분은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늘 길을 갈 때나 어디 무엇을 할 때나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요. 힘든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가서 위로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또 안아드리기도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도 해요.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다 같죠? 목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가 다르면 안 돼요. 목자가 다르면 안 돼요. 목자는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린 다 목자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같아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도 같지요. 천국에 대한 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전부이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잖아요. 바라보는 소망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또 은혜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는 피가 같아요. 한 피바다 한 몸이로써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했어요. 우리는 피가 같아요. 한 피바다 한 몸이로써요. 우리 영이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영이 같아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일치하게 하세요. 일치된 영을 주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족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물론 실제로 육의 가족은 이 땅에서는 가족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가지만 아니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육의 가족은 이 땅에서는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심히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도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사실이 당황스러운 분 계세요? 아이고, 또 봐. 여기서도 보는데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도 또 봐? 아이고, 그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재밌게 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속이 다 타버렸는데 또 봐? 저만 그런 생각 하나요? 혹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못나도 싫어도 가족이에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족이고요. 좀 있어도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에요. 얼마 전에 설 명절이었잖아요.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또 오며 가며 교통비 뭐 기름값 뭐 가면 그냥 갑니까? 부모님들 또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또 뭐 그러면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깨지잖아요. 그런데도 왜 길을 쓰고 가려고 합니까? 왜 길을 쓰고 가려고 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혹 경비가 들어가도 많은 돈이 들어가도 그래도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거죠. 가서 만날 때 격려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해요.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것처럼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가족됨을 느끼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가족됨을 더 확인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해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든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 강단에서 가감 없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구역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구역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야기합니다. 구역을 생각하고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고 힘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역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역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살아감에 긍지,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찬송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구역 모임에 참여할 때 참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확장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그룹이 주는 최고의 장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뭐냐? 첫째는 가족됨을 강화시켜주는 곳이에요. 가족됨을 강화시켜주는 곳.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뭘까요? 가족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는 가족은 가면을 벗죠. 가리우는 게 없어요. 가족은. 가리우는 게 없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가족이니까.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가면을 쓰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짓 다 하면서. 가면을 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만남이 의미 있습니까? 그 만남이 재미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솔직해지고 싶어요. 제가 못하면 못한다.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신뢰해 주길 바라지. 제가 가면을 쓰고 뭔가 가리우고 잘하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하면서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순수함,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여러분 구역이 가족이 되려면 가면이 벗겨져야 해요. 가리는 것이 없어야 해요. 속의 것을 꺼내 놓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구역 안에서의 친밀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역 안에서의 그 친밀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만큼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 내가 이 소그룹 안에서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에 대한 친밀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역이 신뢰가 되고 구역이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라면 나는 내 전부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뢰가 안 가고 내가 괜히 이 얘기 꺼냈다가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말거리 삼고 또 뭐 문제 삼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만 쓰고 가리고 말하지요. 그 모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겠죠. 그럼 목사님 그럼 어디까지 오픈해야 합니까? 소그룹에 참여할 때 그럼 어디까지 오픈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오픈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오픈하게 하시는 것까지만 오픈하세요.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너무 내가 감정의 주체를 못하다가 넘어서게 되면 후회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 이 오늘 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임 가운데 가는데 성령님 제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나눔을 진행할 때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아픔과 어려움들을 꺼내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모든 게 다 닫혀 있어요. 소통이 막혀 있어요. 예전에는 담 사이에서 바로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주고받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외로움을 느껴요. 고독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현대에 유일하게 소통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죠. 구역이라는 거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구역 공동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진짜 문제가 큰 교회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진짜 문제가 큰 교회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아픔과 고민의 것들을 아무것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게 다 순탄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합니까? 아니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투성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내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문제를 하나도 꺼내지 않는 그 교회 공동체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고민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하지 못하는 스스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요. 구역 모임은 구역 식구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주님이 물을 달라 하시고 그리고 그 그녀에게 그녀의 감추고 싶은 치부, 감추고 싶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떼약볕이 강한 그 대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긷는 이 여인입니다. 이것만큼은 감추고 싶었고 이것만큼은 아무도 몰라주기를 원했던 그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꼬집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여인,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가 얼룩져 있는 그 여인, 그래서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아무도 없는 것만 피해 다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본래 주님의 성품은 어땠습니까? 본래 주님의 성품은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입니다. 모른 척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품인데 왜 여기서 주님은 그 문제를 꺼집어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오픈하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꺼내지 않고는 이 여인의 그런 정서적 문제, 아픔들을 꺼내놓지 않고는 그것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부분이 치유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동네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이런 곳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부끄럼 없이 아픔을 오픈하여 치유받는 곳, 그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저는 우리 양적교회 구역 모임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어려움들을 꺼내고 그것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해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상호 책임과 상호 의존적인 존재죠. 가족은 평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평생을 책임집니다. 혹 아이가 안타깝게 몸이 불편하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평생 책임집니다. 혹 자주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일지라도 끝까지 자녀를 품에 안아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때론 구역 식구 중에 서로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절대로 내가 구역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참 재미나게도 그 사람하고 같은 구역을 하고 있어요. 쉽게 다가서기 힘든 성격의 소유자, 매사 불평하고 거칠고 비판을 자주 하는 그 사람, 괴로운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면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호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도하는 거죠. 구역과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품어주면서 상호 의존하며 상호 책임을 져주는 그 관계, 그 한계가 구역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길 바랍니다. 구분하지 않길 바라요.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수용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장점 두 번째. 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언제든지 취사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편하게 뭐 굳이 교회까지 오며 가며 기름값 버리가면서 또 헌금하가면서 그렇게 시간 버리가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그냥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유지하겠다. 그래서 혼자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그 디자인하신 것에 역행하는 일이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살죠. 교회는 왜 만드셨겠어요? 교회를 왜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인격 대 인격으로 개인적으로 받죠. 그것이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 여인의 인격이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또 8장에도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고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한 받은 이후에 삶이 중요하죠. 구원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단수로 쓰여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삼킬 자를 두루다니는데 찾는데 헬라어로 단수로 쓰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나 신천지 이단의 타겟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나와서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구역 안에 공동체로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탄의 그 유혹, 미혹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을 하잖아요. 반드시 구역은 나눔을 합니다. 그 나눔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라는데 야 대단하던데, 야 영성이 대단해, 영성이 믿음이 아 신통망통이야. 그런데 성경 공부하지.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 그런데 교회는 말하지 말해. 뭐예요?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 잘 보세요. 어떤 분이 목회를 참 잘했는데 요즘 건강상 문제로 좀 쉬고 있대. 그래서 지금 쉬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인도한대. 가보자. 그런데 교회는 말하지 마. 뭐예요? 신천지예요. 여러분 혹이 자리에 저에게 얘기 안 하고 밖에 가서 성경 공부 몰래 하고 있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신천지요.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요.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누면요. 구역 식구들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나눔을 하는 가운데 들어보면 그건 딱 야 신천지야. 가면 안 돼. 나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구역에 참여만 해도 모든 이단들 신천지의 유혹에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와서 홀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큰소리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교회는 콩자루 속의 콩이 아니라 매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난 얘기죠? 교회는 콩자루 속에 콩이 돼서는 안 되고 매주가 되어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 예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 흩어졌다가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가 주일 예배가 딱 드리면 이렇게 다 모이시잖아요. 여러분 콩자루 속에 콩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뿔뿔이 다 흩어져요. 콩자루 속에 콩이 있는 것처럼 콩자루에 콩자루가 팍 터지면 어떻게 돼요? 콩이 그냥 다 퍼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고 매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로 그 콩을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로 우리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막 팔팔 끓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막 짓이기고 으깨워서 그래서 매출을 만들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야 돼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우리의 묘나게 어떤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야 돼요. 회개의 눈물로 성령의 불로 막 끌려야 막 끌어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막 으깨야 돼요. 막 녹아져 으깨어서 그래서 매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매주 같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어감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예, 어감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예, 정말 매주와 같은 신앙생활이 건강하면 진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로 팔팔 끓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들이 바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역은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의 공간이죠. 주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의 공간. 그것이 바로 구역이에요. 교제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교제에는 항상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속의 단계예요. 소속의 단계.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그래왔을 겁니다. 다 소속은 돼 있었습니다. 구역 활동을 안 했을 뿐이지, 구역에 참여를 안 했을 뿐이지 소속은 다 돼 있었습니다. 나는 몇 구역, 어디 몇 다시 몇 구역 다 있었습니다. 구역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소속의 단계.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나눔의 단계예요. 나눔의 단계. 나눔의 단계. 참여해서 나누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한 지체, 지체의 한 몫을 담당하는 단계예요. 지체의 한 몫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의 한 몫을 담당하는 때는 언제냐면, 아, 내가 뭔가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보니까 구역장님과 권찰님이 너무 애써요. 너무 애써요. 그래서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밥 맛있는 거 사주면서 우리 구역장님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권찰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구역장님 권찰님이 얼마나 힘이 나요. 세 번째 단계는 그 단계예요. 뭔가 구역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뭔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뭔가 뭐래도 내 것을 좀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가족이 되는 단계예요. 완전한 가족이 되는 단계. 와,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처음에 소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눔의 단계, 그 다음에 지체의 한 몫을 담당하는 단계로, 그리고 완전한 가족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막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주 안에서의 그 친밀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도록 기도하고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계속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나눔이 있을 때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은 언제나 분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분가를 원칙이요. 여러분, 분가를 원칙한다는 건요, 구역은 해마다 바뀝니다. 잘 되는 구역은 잘 되게 하고요, 안 되는 구역은 헤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에 해보고요, 안 해본 것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는 구역들은 다시 해쳐서 다시 하게 하고 또 잘 되게 하고, 계속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그렇게 체질을 바꾸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끊임없는 노력들을 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분가를 해야 돼요. 분가해서 안 되는 데는 되게 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역 안에 모두를 품어내는 그런 관용이 필요해요. 모두를 품어내는 관용. 예일대 교수 에이미 치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소제목이 이 관용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책을 제목이 있습니다. 관용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천학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천학회. 여러 시내는 바다를 배우게 된다. 바다를 배워야 한다. 바다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는요, 다 바다요. 강물도 받고요, 냇물도 받고요, 시냇물도 받고요, 더러운 오물도 받아요. 예? 막 냄새나는 그런 물도 또 다 받아요. 다 그래서 바다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받아줘요. 예?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강이나 냇물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디 바다와 견주겠습니까? 우리 양정교회 구역은 이렇게 바다와 같이 누가 들어와도 다 품어내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고 성숙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합니다. 다 품어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더욱 성숙한 분들이 많아져 나와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지만 다 품어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정교회가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방의 훈훈한 정으로 이어져 서로의 가슴이 따뜻함으로 물드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주는 장점을 알아보았는데 가족됨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름과 주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의 공간에 참여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